주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탱크 지원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와 긴밀히 협력해 M1A1 S8 에이브럼스 탱크 개량형 모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량형 모델 제공으로 일정을 크게 단축해 올 가을까지 탱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M1A2 에이브럼스 탱크 31대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에 최초로 영구 주둔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미 육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 내 미군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휘통제 능력을 개선하며 폴란드 내 전방 작전지역 관리를 위해 3월 21일 기념식을 통해 폴란드 주둔 미군 기지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에는 만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이날 영구 주둔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들 병력은 폴란드 지역 지원단 소속이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오늘 밤 사이 러시아군이 21대 샤이드 136 드론을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에 156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실무 수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그레이 IMF 우크라이나 담당 총괄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불확실성이 특히 높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부채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지원안은 전후 유럽연합 가입으로 가는 길에 있을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이 총괄은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과 관련해 분쟁의 추가적 고조 위험을 포함한 역풍이 지속되고 있지만 중요 기관시설이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회복됨에 따라 향후 분기에 걸쳐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국제 기부자들과 파트너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면서 훌륭한 통치를 강화하고 부패 위험을 해결하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개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야심차고 적절히 조건화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지원안이 최종 승인되면 IMF가 분쟁에 연루된 국가에 승인한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최근 미군의 접근이 추가 허용된 네 곳의 군기지는 필리핀의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군 창설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네 개의 추가 기지는 필리핀에 흩어져 있다면서 북쪽에 몇 군데, 팔라완 주변에 몇 군데, 그리고 남쪽에도 몇 곳이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기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섬인 루손섬의 동편 방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조만간 필리핀과 미국이 해당 기지들의 위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손섬은 필리핀 영토 중 타이완섬에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칼리토 갈베즈 필리핀 국방장관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양국 간 방위협력 확대 협정에 따라 기존 5개에 더해 필리핀 내 4개 기지에 미국이 추가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 협정에 따라 필리핀 기지에 접근해 영구 주둔을 제외한 합동훈련과 장비 사전 배치, 활주로와 연료 저장고, 군인용 주택 등 시설 건설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국가 간 국방협력은 지역 평화의 안정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제3자를 겨냥하거나 3자의 이익을 해쳐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어제 통과된 철수계획실행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면서 샤론 전 총리와 현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에 약속했던 대로 법안 적용 지역으로의 유대인 정착민 귀환 허용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리들이 지난 19일 이집트에서 폭력 충돌 완화 방안을 논의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법 개정은 유월절 등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요르단강 서안 지역 평화 회복 노력에 특히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유의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모의 전술핵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까지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 서해 북부는 0.5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종료되기 하루 전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2일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미한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재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이후 사흘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km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m에서 터뜨려 전술 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순항미사일로는 지난 12일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 두 발을 쏜 이후 열흘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3일에도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2형 4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한국군당국은 미한 정찰 감시 자산이 파악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밝혀 북한의 기만 전술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발사 직후부터 수백 미터 이하 저고도로 비행할 수 있어 탐지와 추적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용한 모든 비행체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만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이루어지는 미한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의 반발에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이루어진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도 무력 시위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올 들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까지 모두 7차례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두 차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합참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하에 계획한 자유의 방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연합 야외 기동훈련 전사의 방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모의 전술핵 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을 감싸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가장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불과 사흘 만에 이뤄진 3월 1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March 19th ballistic missile launch, which came just 3 days.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으로 북한의 이웃 국가에 위협을 가하고 영내 안보를 훼손하는 일련의 발사 중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발사를 전술핵 사용 모의 실험으로 규정한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각국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As it relates to the UN Security Council, we continue to believe that all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하텔 부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책임을 물어야 할 역할이 있다고 계속 믿는다며 북한의 영향력이 있는 나라는 특히 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지금은 북한을 감싸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3월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해 5월 실시된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결의안보다 대응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을 추진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마저도 채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북한의 지난 16일 ICBM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추가 결의나 의장 성명 등 구체적인 조치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도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강력한 환영의 뜻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9일 지하 사일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 think we've been aware for a very long time.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North Korea's missile program.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도전은 매우 오랫동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전술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전술탄도미사일의 모의발사 시험을 감행했습니다. 이 전술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으로 식별됐는데 특히 발사 시 화염이 V자 형태를 띠면서 지하에 굴을 파서 만든 원통형 시설 사일로에서 발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21일 우크라이나 방문과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강력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I do think broadly speaking this is again demonstrativ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support for Ukraine.
라이더 대변인은 일본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넓게 보면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평화로운 주권 이웃을 침략하는 것과 관련해 취한 행동들이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포함한 다른 지도자들이 평화 유지에 대한 국제규칙 기반 질서의 영향, 특히 인도태평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 확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과 기타 국가들의 지원에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도착했으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러시아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북부사령부는 북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33분 만에 미 중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중국 연구진 주장과 관련해 본토 방어 역량을 강조한 글렌 베너크 사령관 발언을 상기했습니다. 북부사령부 공보실은 20일 VOA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북한 ICBM 위협과 관련해선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경보와 위협평가를 담당하고 북부사령부는 북한 ICBM 공격으로부터 미 대륙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렌 베너크 미 북부사령관 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관이 지난 8일 의회 청문회에서 위협과 미국의 역량에 대해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베너크 사령관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잠재적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나는 제한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할 수 있는 현재 능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연구진은 북한의 ICBM이 요격 실패 시 33분 만에 미국 중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지원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계속 도움을 받길 원하고 있으며 북한, 이란, 중국 등에게 손을 뻗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를 공급한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무기 비축량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최소한 포탄을 전달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며 우리는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did talk about the fact that we had evidence that North Korea was shipping at the very least artillery shells to the Wagner group.
다만 북한의 추가적인 무기 전달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면서도 러시아의 무기 재고에 대한 개요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수천 개의 미사일과 수백만 개의 포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러시아가 이란과도 급성장하는 국방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수백 대의 무인기, 드론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제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어하며 그것이 우리가 이란과 북한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o he continually wants to reach out for more help internationally. That's what we're seeing with Iran, what we saw in North Korea. And no,
아울러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해 러시아가 중국으로부터도 무기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대해서는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Prime Minister's visit to Kyiv. It's another example of just how strongly Japan is standing up with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기시다 총리의 키이우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이것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얼마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일본이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 한국, 일본과의 정보 공유와 제재 정책 조율 등 사이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지난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협력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세프 볼의 유럽연합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21일 미국, 한국, 일본과 사이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슈만 안보 국방 포럼에서 유럽연합의 안보 전략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need and we want to strengthen our cyber dialogues with key partners such as United States first, but also with Japan and South Korea.
보렐 대표는 우리는 정보를 비교하고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 같은 핵심 파트너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사이버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강화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보레 고위 대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우크라이나 위성망인 비아셋을 공격했을 때 유럽연합이 미국과 주요 7개국 G7과 신속하게 대응을 조율했던 점을 언급하며 주요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유럽연합이 채택한 공동안보전략, 전략적 나침반 정책에 따르면 사이버, 하이브리드 전쟁, 외국의 간섭과 정보조작 대응이 주요국들과의 핵심 협력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2년 5월 일본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 한국, 올해 2월 싱가포르와 협력 관계를 맺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들 국가들과 5세대 이동통신 5G, 인공지능, 반도체, 초고성능 컴퓨팅, 양자기술,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1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호주,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협력국들과의 관계를 상당히 심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10년간 목표를 담은 전략 개념에서 나토 안보를 위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나토의 약속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태 협력국들과 함께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공동도전과 안보 이익을 다룰 것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인태 협력국 정상들이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나토와 인태 협력국들은 사이버 방위, 기술, 해양 안보, 기후변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현재 나토에 34개 나라가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한국이 대표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6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표부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나토는 한국의 대표부 개설 요청을 2개월 만에 승인했고 11월 22일부터 윤순구 벨기에 주재 한국대사가 주 나토 대표부 대사를 겸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12월 BOA에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거듭 강조하며 한국 대표부 활동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한국은 나토의 적극적이고 중요한 파트너라며 2005년부터 나토와 한국은 공동의 가치에 기반을 둔 강력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나토와 한국 간 공조는 주요 안보 현안에서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 10명 중 9명이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21개 나라 가운데 최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이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9%가 북한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역시 89%를 기록한 러시아와 함께 조사 대상국 21개국 가운데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로 지난해의 10%보다 1%포인트 줄었습니다. 정당별로도 공화당 지지자가 93%, 민주당 지지자가 88%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나타냈습니다. 성별로는 북한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이 90%로 여성 78%보다 11%포인트나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18세에서 34세가 86%, 35세에서 54세와 55세 이상이 각각 89%와 90%로 고령일수록 북한에 대한 비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백인 가운데 북한을 비호감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2%로 유색인종의 82%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갤럽에 따르면 각국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00년 북한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답한 미국인은 63%였고 2002년까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3년부터는 77%로 조사된 2009년 한 해를 제외하고 대부분 9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던 2018년 2월 조사에서는 응답자 가운데 92%가 북한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갤럽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여 년간 북한을 미국과 주변국에 대한 긴장의 근원으로 보는 미국인의 시각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는 85%의 이란과 중국, 아프가니스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88%의 캐나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86%의 영국과 83%의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고 일본은 81%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독일이 80%, 타이완이 77%, 인도와 이스라엘이 각각 70%와 68%로 조사됐고 한국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갤럽이 같은 기간 실시한 적대국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가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이 응답자 가운데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가 전체 32%, 이어 북한이 큰 차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설문조사에서는 51%가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답했지만 2019년부터는 그 비율이 14%로 크게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12%, 2021년 9%, 2022년 6%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800m 상공에서 모의 핵탄두를 공중폭발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공중폭발은 살상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술핵 개발의 핵심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대표는 20일 VOA에 핵탄두를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핵공격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to get the most out of the yield of a nuclear weapon, you usually want to detonate it above ground at an altitude of 1km.
실러 대표는 핵무기 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1km에서 최대 5km 고도 상공에서 폭발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에 실제로 지상 800m 공중 폭발 실험을 실시했다면 이는 확실히 핵 공격을 상정한 모의 실험을 원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19일 오전 적 주요 대상에 대한 핵 타격을 모의한 발사 훈련을 했다며 발사한 미사일 탄두가 목표 지점인 동해상 800m 상공에서 정확히 폭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핵폭발 조종장치와 기폭장치의 신뢰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탄두 공중폭파 실험을 한 적은 있지만 핵탄두 사용을 가정한 공중폭파 훈련의 성공을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데커 에벌렛 연구원은 20일 VOA에 북한이 공중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실험을 진행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Airbursts are good if you want to blanket and destroy a large number of soft targets.
에벌렛 연구원은 공중 폭발은 넓은 지역에 걸쳐 많은 수의 민간인들을 살상할 때 쓰는 방법이라며 이는 인구 밀집 지역이나 전장에 군대를 파괴할 때 사용될 것임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핵무기 지상 폭발은 지하 벙커 등을 파괴할 때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주장한 공중폭발은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 airburst is sort of the way that you detonate a nuclear warhead to get the most efficient.
벤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핵탄두 공중폭발은 지상 목표물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폭발 효과를 내는 방식이라며 핵탄두를 땅에 터뜨리면 위력의 대부분이 땅에 흡수되기에 표적들을 파괴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실행 가능한 소위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 세계가 믿길 원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어떤 실험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에 화염과 연기가 V자 형태로 솟구친 데 대해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하 원통형 시설인 사일로에서 발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벌렛 연구원은 화염과 연기가 사일로의 화염 방출구를 통과할 때 V자 형태를 띈다는 점이 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속한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지난 1월 말부터 동창리 위성발사장에 구덩이를 판 것을 파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발사대 옆에 언덕에 지하 사일로용 구멍을 팠다는 것입니다. 에벌렛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하 사일로는 미사일을 매우 빠르게 발사할 수 있기에 신속한 핵 반격에 용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f South Korea were to launch a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 which we're talking about doing, the travel times for
에벌렛 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의 미사일이 북한에 도달하는 데에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북한도 신속한 공격 역량을 갖춰 한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 원통형 사일로에 미사일을 넣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며 발사 준비 징후를 적국이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IISS 조셉 댐시 연구원도 이날 VOA에 북한이 지하 사일로를 발사 원점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핵 반격에 나설 때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북한은 전통적으로 탄도미사일 부대의 기동성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 방식은 위치 노출에는 덜 취약하지만 발사 명령과 발사대 준비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 등을 사용할 경우 액체 연료형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 연료형 미사일을 발사할 때도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일로와 같은 고정 발사대는 위치가 노출되기 훨씬 쉽지만 고체 연료 미사일의 경우 거의 즉시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훈련을 실시하면서 핵 반격 전술 훈련이라고 묘사했다며 이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이 목표물을 타격하기 전에 북한이 사일로를 이용해 신속하게 반격용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전술의 공격 위협을 높이고 있지만 전술의 개발의 핵심인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기술 수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댐시 연구원은 모형 전술 핵탄두가 북한이 밝힌 고도에서 정확히 작동했는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러한 작은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한 전술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도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한 작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지만 경량화 수준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킬로톤급의 가벼운 핵탄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의 고도화와 여러 번의 핵실험을 거쳐야 하지만 아직 북한이 그 정도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실전 상황에서 북한의 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on the missile side, they've done a lot of flight testing and launches of these solid-propellant short-range missiles, so those seem to be.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고체 연료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북한이 여러 번 실험을 실시해 신뢰도가 높을 수도 있지만 핵실험은 여러 번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에 탑재한 핵탄두가 압력과 충격을 견디고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미한 연합군이 재래식 전쟁 단계에서 북한의 미사일 파괴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최근 관계 정성화 노력이 미한일 안보와 경제협력을 심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미한일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대중수출 통제에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조은정 기자입니다.
사사의 게니치로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1일 한국과 일본의 최근 관계 개선 움직임을 환영하며 미한일 안보협력 심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사의 이사장은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워싱턴에서 개최한 2023 미일 안보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 해법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So I think that was good news, you know it, right? That was a good decision taking place two weeks ago that they were ready to...
사사의 이사장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의 유산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며 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일본 측 수석대표와 주미 일본대사를 지낸 사사의 이사장은 북핵 위협을 거론하며 미한일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lso extended deterrence. I mean, that's increasingly important against the background that we are not successful.
사사의 이사장은 우리가 지난 20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야욕을 막지 못했고 북한과의 즉각적인 협상 재개 전망도 없기에 확장 억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계속 무기고를 확대할 것이기에 우리가 핵을 포함한 연합 억제력을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한국 정부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레야 솔리스 동아시아 정책 연구센터장은 한일 관계 개선을 토대로 미한일 경제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Japan South Korea rapprochement that is very welcome news and I think what's important now is to go further.
솔리스 센터장은 한일 간 주요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하고 한국은 일본 측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전을 계기로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해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이 여기서 더 나아가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솔리스 센터장은 미국이 지난 10월 포괄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할 때 동맹과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을 포함한 새로운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한 VOA의 추가 설명 요청에 솔리스 센터장은 이메일 답변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는 데 있어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리스 센터장은 이어 세 나라는 미국의 수출 통제 역외 조치로 인한 마찰을 피하고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의 효과와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동맹국들의 참여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잘 조율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의 화해는 대화의 문을 열었다며 양자 갈등을 벗어나 서로를 수출 관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명단에 다시 올리고 함께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공동으로 고안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야시 오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토론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인도태평양의 엄중한 안보 환경에 대응해 미일이 방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greed to make further efforts to strengthen the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our alliance based on
하야시 외무상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열린 미일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략적 경쟁의 새로운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 동맹태세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미일이 역내 전략에서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 질서를 변경하려는 외교를 펼치는 것은 미일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대폭 강화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전문이 세계인권의 심장부인 제네바에서 공개됐습니다. 정부와 세계시민사회단체들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제네바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고 국제사회가 책임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대북매체인 데일리 NK 등 여러 단체가 21일 제네바에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전문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한국 영상물과 음악, 출판물 등 외부 정보 접근 유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앞서 일부 핵심 내용이 밝혀졌지만 전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체들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반동사상 문화를 인민대중의 혁명적인 사상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변질 타락시키는 괴뢰 출판물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썩어빠진 사상문화, 북한식이 아닌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문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총 4장에 걸쳐 4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지 14번, 차단과 처벌 단어는 각각 12번을 반복할 정도로 사실상 외부 정보에 대한 전면적 접근 금지와 처벌을 강조한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TV, 라디오, 복사기, 인쇄기, 휴대폰 등을 통한 반동사상 문화의 시청, 유포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은 반동사상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와 원천을 전면 차단해야 하며 반동사상 문화를 유입, 시청, 유포하는 자는 어떤 계층의 누구이든 극형 등 엄격한 법적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벌금도 다양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했을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10만 원에서 20만 원, 또 기관과 기업소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독 부실로 100만 에서 150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날 북한 당국이 2020년 12월 채택한 이 법의 강력한 집행을 위해 제작한 간부 교육용 영상도 입수해 함께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재와 남조선 괴뢰들은 불순한 선진물들을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고
한국의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이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노골적으로 부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최근 추가로 채택한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지적하며 이 세 가지 법을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저해하는 3대 악법으로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s we discussed this morning, the Kim regime in North Korea is also highly oppressing freedom of thought through a series of...
아울러 이런 조치는 김정은 정권이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외부 정보 확산에 얼마나 민감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먼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앞서 52차 유엔인권이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 세 가지 법을 지목하며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살먼 보호관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소통하며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엄격히 규정된 정부의 요구가 정보 접근을 포함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한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이 75년 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이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런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며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성통만사의 남바다 국장은 VOA에 김정은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뿐 아니라 공포까지 조성한다는 실태를 국제사회에 직접 알리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주고 처벌하기 위해서 있는 법이죠. 그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뭐 차라리 그냥 보지 말자 위험하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아주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행사 뒤엔 한미일과 유럽연합, 알바니아, 룩셈부르크 정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공동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안성덕 주 제네바 대사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다고 결론 내린 유엔 COI의 역사적인 보고서가 나온 지 9년이 되었다면서 불행히도 그런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been 9 years since the COI produced a historic report concluding that
안 대사는 이런 위태로운 인권 상황이 북한 정권의 코로나 규제로 더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 대외 관계청의 크리스티나 코키나키스 다자 담당 국장도 COI 설립 10주년이 됐지만 북한은 여전히 주민 보호 책임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침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없애기 위해 책임 규명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Accountability is critical for us when it comes to deter further human rights violations.
북한과 모든 곳에서 추가 인권 침해를 억제하는 데 있어 책임 규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여전히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내 신뢰 재건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임스 히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이날 행사에서 책임규명 시에는 사법 책임의 구체적인 사례를 얻고 새로운 형태의 책임규명을 폭넓게 인식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The work on accountability needs to focus on achieving a concrete example of judicial accountability.
히난 소장은 새로운 형태의 책임규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지만 앞서 BOI 인터뷰에서 사법적 방안으로 범행 장소와 국적에 관계없이 범죄 성격만으로도 다룰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 추진을 비사법적 방안으론 진실 추구와 희생자 추모, 배상 등을 제시했었습니다. 희난 소장은 또 이날 행사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인권과 평화안보 논쟁 사이에 간극을 메워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행사 패널로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도 국제사회가 COI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아 기쁘다며 인권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유엔의 평화 안보 목표와 인권 사이엔 교차성이 있다며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규명 노력과 함께 과거 동서독 사례처럼 남북 간 우편 서비스, 스포츠, 자매도시, 학술과 문화 교류 재개 등 작은 발걸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20일은 세계 3대 인권단체 가운데 하나인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주한한기 정의 워킹그룹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어 북한 여성과 여아 지원 강화 방안 등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 환기와 관련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들의 협력 도모를 위한 실무그룹의 설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유엔과 정부, 민간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7일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20일 특별 보고관과의 상호 대화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엔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 대한 설명회가 열립니다. 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28일 북한의 강제실종 관련 보고서 발표 행사를 개최하며 유럽연합은 조만간 북한인권결의안을 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최근 영어와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탈북민들이 유엔 부대에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층 출신의 탈북민은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의 양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이서연 씨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무대에서 이를 공론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북한 인권 비공식 회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한 이서연 씨는 20일 VOA에 북한의 인권 현실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경각심을 끌어올리는데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해당 회의에서 자신을 비롯한 탈북민들이 영어 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증언하고 중국 당국의 북한 옹호를 중국어로 비판했을 때 현장에서 각국 대표들의 호응이 남달랐다고 밝혔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그리고 다 물론 내용도 좋아해 주셨지만 마지막에 중국의 공사를 향해서 그렇게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유엔의 많은 세계 각국의 대표부분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서연 씨는 지난 17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 초청돼 연설을 한 자리에서 북한 엘리트 가정 출신 탈북민으로서 김 씨 정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하면서 중국에서 만난 택시기사와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씨는 택시기사가 자신에게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왜 중국인들이 인민을 빈곤에서 구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경제개혁을 시행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깨닫게 됐다는 증언을 영어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한 중국 대표를 향해 대화 추진이 절대로 인권에 대해 침묵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김정은은 비이성적이고 불안정한 독재자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회의에서 자신이 중국어로 중국 측 입장을 반박했을 때 중국 대사의 당황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고 영어로 직접 증언했을 때 통역을 거치지 않아 더욱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 공감됐다는 참석자들의 이야기도 전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단 중국어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증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할 때 그 중국 공사가 눈이 이렇게 정글해지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실신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내용에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대부분 다 공감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역량 강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영어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발언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양식이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고 눈물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던 방식에서 최근에는 북한에서의 경험과 탈북 후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혹은 또 받고 있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들의 언어로 또 그들의 접근 방식으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설득력이 있다 보니까 역량이 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씨는 또 자신이 이번 안보리 회의에 초청돼 증언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근 국제사회가 단순히 북한의 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 당국에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묻고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이 이런 움직임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회의를 공동 주최한 미국 대표부나 그다음에 이제 알바니아 대표부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로 참여하신 한국, 일본의 대표부 그 대사님들이 또 그 외에 모든 발언을 하신 대사님들이 북한 인권에 인권 탄압의 책임자는 김정은이다라는 서로 공통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다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데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북한의 인권 탄압은 결코 국제 안보화, 국제 평화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정말 통일된 인식과 통일된 목소리를 내었다는 것이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기류였다고 봅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는데 탈북민들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7일 안보리 비공식 회의를 공동 후원했던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황중국 대사는 21일 VOA에 회의에 참석했던 각국 대표들로부터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감동적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주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주 대사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본인이 유엔 대사로 온 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감동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회의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고 각 국가의 입장문을 이렇게 듣는 이런 보통 회의와는 달리 이제 탈북자들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그 경험과 또 생각을 얘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의 그 내용이나 분위기 같은 것이 제가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하면서도 감동적이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봅니다.
황 대사는 특히 지난 17일 회의에서 탈북민들의 발언은 과거 북한 인권 관련 탈북민들의 증언과 성격이 다소 달랐다면서 이들이 유창한 영어로 언어적 장벽을 깨고 북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나온 그 두 사람의 탈북자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우선 영어가 유창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확실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딱 접근 경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한 평가와 그 앞으로의 뭐 분석 전망 이제 이런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브리퍼들을 섭외를 한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제 인권 단체로서 회의에 참석했던 휴먼 라이츠 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도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서연 씨 등 탈북민들의 증언이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에 큰 역할을 했다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면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던 중국 대사를 향해 이서연 씨가 반박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에 매우 놀랐다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에 매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He was responding to the Chinese representative's call for maintaining dialogue with North Korea.
샤르보노 국장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할 자원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되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 안보와 인권은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keep talking about it. We shouldn't just be talking about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가 국제 공론의 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환기가 계속돼야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서연 씨 같은 역량 있는 탈북민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다시 연장됐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성 복무 기간도 최대 8년으로 3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최근 갱신한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남녀는 모두 17세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복무 기간이 최장 10년에 달하고 여성은 최장 8년입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갱신 때와 비교해 남성은 2년에서 3년, 여성은 3년 연장된 겁니다. 당시 CIA 월드팩트북은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이 10년이라면서도 일부 정보들은 2021년 기준 7년에서 8년 사이로 단축됐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군 복무 기간은 5년으로 기술했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21년 2월 국회 정보위 업무 보고서에서 9년에서 10년이었던 북한의 군 복무 기간이 7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CIA는 북한군의 대부분이 징집병으로 구성된다면서 16세에서 54세 남성의 최대 20%, 18세에서 27세 남성의 30%가 예비군과 준군사조직을 제외한 현역으로 근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체 군인 가운데 20%가 여군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팩트북에서는 북한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5세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되는데 북한의 65세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0.6%로 지난 2022년 보고서의 9.75%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1.89명으로 지난해의 1.9명보다 줄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도 14.06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0.15명 감소했습니다. 평균 연간 인구 증가 비율인 인구 성장률도 2023년 0.44%로 추산돼 지난 2022년의 0.46%보다 낮아졌습니다. 또한 CIA는 2023년 북한의 15세에서 49세 여성의 기혼 비율은 69.7%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32년 3월 22일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괴테가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749년 독일 중부에 있는 헤센주의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난 괴테는 어렸을 적부터 문학과 과학,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명문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괴테는 25살 때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발표합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인 베르테르의 사랑과 절망, 고뇌 등을 담고 있는 편지체 소설로 주인공 베르테르가 친구의 연인을 사랑하게 되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특히 친구의 약혼녀 샤를로테를 사랑했던 괴테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쓴 것이었습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발표되자마자 문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 유럽 여러 지역에서는 소설 속 주인공 베르테르를 흉내내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소설은 유럽 여러 지역에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괴테는 이외에도 파우스트, 빌헬름 마이스터, 헤르만과 도로테아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해 문학계에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시인으로, 무대 연출가로, 화가로, 또한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괴테. 괴테는 1832년 3월 22일 8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1993년 3월 22일 세계 각국에서 제1회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가 개최됩니다. 한 해 전인 1992년 국제연합 UN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루에서 개최된 환경개발회의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전 세계 각국에 수자원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부족 현상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UN은 1965년부터 국제수문 10개년 사업을 벌여 세계 수자원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 방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매년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 선포하고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회의, 전시물, 홍보물 제작 등 여러 가지 수자원 관련 행사에 세계 각국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26일 일요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변경됩니다. 한반도 시각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10시부터 11시까지 단파 9350, 12,045, 12,080kHz, 11시부터 자정까지 단파 9310, 12,045, 12,080kHz,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188kHz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1566kHz는 바뀌지 않습니다.